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말씀이다. 하나의 글처럼 하나의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어떠한 일부분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살아 역사해서 말씀이 스스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짐이 되고 뭔가 말씀을 들은 것이 나한테 찔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부끄러움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그렇게는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기대가 되는 그러한 그 설레임이라 그럴까 그러한 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아주 한채 틀림도 없이 실수 없이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말씀대로 살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하는데 우린 딴 거 다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믿지 못함에서 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서 내가 그 말씀의 비춤을 받으며 그리고 말씀에 내가 올라가지는 거죠. 말씀이 나를 재고 말씀이 나를 그 뭐랄까 불을 살려든지 씻기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말씀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그 아주 단순한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뭐가 제대로 살아있질 못하니까 말씀대로 삶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허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말하고서 잊어버리고 말하고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내가 잊어버리면 한 그 말 내용조차도 까마득하게 나는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를 보면은 하나님한테 뭐를 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라고 계속 일일이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말씀대로라는 말을 참 많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예요. 말씀대로 이루소서. 제가 이번에 그 일본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러고 그러한 많은 거가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내가 같이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몸이 체력이 너무 없었고 거기다 가방부터 이제부터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비행장에 나오는 사람이 없이 내가 몇 시간을 이제 더 걸려서 그 교회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돕는 자를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더니 이제 윌체어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윌체어를 끌어준 분이 여자분인데 제가 참 비행기 여행할 때 윌체어를 많이 타는데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그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결국 모든 그 세관이랑 뭐 이미그레이션 그거 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저기 리무진 버스 타는 그표 파는데 사서 리무진 완전히 태다 줄 때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역에서 그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버스를 타야 됐는데 전화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앉은 어떤 아저씨한테 혹시 저기 핸드폰 갖고 있으면 저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했더니 빌려줬어요. 하나하나의 그 돕는 손길. 그리고 저를 마중 나온다는 사람이 제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1시간 후에 나오기로 돼 있어. 아, 1시간을 또 버스에서 내려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밤중에 그냥 정거장에서 그랬더니 그 데리러 나오는 사람이 그 스케줄을 잘 아는 사람이라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쉴틈 없이 이렇게 쭉 돌봐주신다 그럴까? 그러한 그 손길을 느낄 때 여행 중에 참 그러한 일들을 많이 그 체험하잖아요. 약하면 약할수록 도움이 필요할수록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한치의 그 틈이 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나. 아버지 병간호 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낀 것이 그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준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이라는 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에게 붙은 돕는 손길들이 15명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라도 그 필요한 돕는 손길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기 하나 돌보는데도 엄마만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닌 것처럼 엄마는 젖 먹이는 거는 젖이 나오는 건 엄마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 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한 사람이 하루에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과 도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남을 돕고 사는 것 같고요. 남을 섬겨주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이는 그러한 그 손길 속에서 도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한다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습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그건 그냥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하고 무슨 협조를 해가지고 인간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창조주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배치되었고 그리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도 인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법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리우실 능력과 모든 지혜를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 그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다잘 운행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살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교묘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지혜 지식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고 미치지 못하는 정말 신묘막측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지시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고 살리신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말씀이 전 세계를 지었다, 말씀으로 전 세계가 지어졌다 하는 거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베드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우연히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렇게 만들어졌고 했지. 사람들이 그거를 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뭔가 신비한 것 같고 거짓말 같고 그거는 믿어서는 안될것 같은 그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주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지식과 그러한 학교 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렇게 산 우리들이 지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할때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 게 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졌고, 살려지고, 그리고 유지되는 것이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물론 나의 소유권도 너의 소유권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돈을 주고 사고 우리가 서로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뭔가 다 주고받고 내가 돈으로 사서 집문서를 갖고 땅문서를 갖고 그 소유권을 가지면 이건 내 거라고 그래.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살고 있다는 거는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살며 스스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며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들끼리끼리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소유권을 갖고 스스로 주권을 갖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우리의 생활 전체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안다, 말씀대로 산다, 또 그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사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산다 하나 죽은 것이요. 그건 이미 파괴된 것이고, 이미 길을 잃은 것이고, 이미 그것은 망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 이제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 거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지금 권세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케 하는,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는 말씀이 이미 심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리고 하게 하십니다. 우리보다 강한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대로 뭐를 사는 데에 노력과 어떠한 그 희생, 뭐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나의 눈을 떠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명철을 주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정말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게 한다 라는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말씀은 내가 듣고 싶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생명의 법, 그의 뜻, 그리고 그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요, 자기가 숨은 그냥 태어나서 쉬잖아요. 공기가 주어져 있고 속에 숨쉬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숨을 쉬지만 자기가 그냥 먹지는 못해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든지 누가 먹여줘야 돼요. 물도 그렇고. 그러면 그 아기는 배고프면 울기만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먹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그 뭐랄까 생명력이 먹어야만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정말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죽어 하는 그 본능적인 그것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으로 사는 거지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산다는 거는 영의 본능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고 그러한 욕구를 정욕과 욕심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말씀과 그 정말 하나 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잠시도 떠나지 않아요. 아멘. 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성령 안에 있는데 말씀을 떠나겠어요? 성령은 그냥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은 대로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돼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기쁨도 그래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뭔가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거를 스스로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거는 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내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친히 성령께서 친히 다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받은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들이 공로로 뭔가 싹을 받듯이 받은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줬다는 그런 특별 의식을 가질 그러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 누구든지 찾으면 누구든지 그 물을 그 정말 생명의 양식을 생수를 마시고 먹으면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소서. 이 배운다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어서 배운다는 그 배움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서 익히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앉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하는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익혀가는 것을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요 머리통만 커져서 신앙도 자꾸 머리통이 커져요. 삶에서 생명의 법칙을 보면 머리통이 큰 생명의 그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겉에 보는 거죠. 생명은 모든 것이 씨로 시작해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자라지 삶을 통해서 자라지 생활을 통해서 자라지 앉아서 배워서 자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다. 이거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돌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가벼웠다 그럴까 기뻤던 것은 지체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입 벌려서 먹으려 하고 시간이 걸려서 몇 시간이 걸려도 들으려 하고 그리고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먹을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었어요.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애가 입을 안 벌리면은 깐난쟁이도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입에 잔뜩 넣었다가도 그냥 탁 다 뱉어버리잖아요. 토해내잖아요. 먹는 거는 그 본인의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매일 무슨 영양제 링겔 놓듯이 그렇게 해서 할 것도 아니고 또 약처럼 뭐 해가지고 먹일 것도 아니고 양식이라는 거는 사실 매일 그 삶 속에서 그리고 가족들 한 식탁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먹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젖을 먹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체온과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피부와 피부를 스킨십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 입술로 그 빨아먹잖아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말씀은 주어지고 다시 말하면 사랑 속에서 섬김 속에서 사랑함으로 사랑받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이 돼서 그걸 먹는 거예요. 애가 이게 독일까? 이거를 먹으면 괜찮을까? 뭐 할까? 그럼 절대로 안 먹잖아요. 서로 믿음으로. 이걸 먹이면 애가 잘 자란다. 어? 엄마가 젖의 성분이나 뭐나 그런 건 몰라도 이것이 애에게 양식이다 하고 먹이는 거거든요. 애기도 그게 나 먹어야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기를 낳은 엄마에게 젖을 나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빨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걸로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젖줄을 대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그걸 먹어야 사는지를 엄마도 알고 자식에게 품어서 자꾸 먹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꾸 품어서 그걸 먹이려고 하겠어요. 말씀을 못 듣는다. 말씀을 모른다. 그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자녀들이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품에만 안기면 기대기만 하면 그걸 찾기만 하면 그거를 내가 먹으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그분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입에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이미 받아주시려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못 듣는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나?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매일매일 나를 품에 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여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자녀됨을 누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아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고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냥 안심하듯이 우리도 그냥 안심인 거고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던 내가 얼만큼 약하던 뭐 어리던 상관없이 그냥 안심인 거예요. 왜? 그 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지혜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일도 나를 먹여주실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키워주지 내가 뭐 손을 뻗쳐서 키가 커지겠어요. 발돋움을 해서 키가 커지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자다 깨다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머리카락을 우리의 모든 그 키가 손이 다 각각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생각하는 거 지혜 모든 그런 지식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유리가 태어나 우리 큰 손녀 딸이 태어날 때 여기에 일본에서 자매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신한 자매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 헌신해서 여기에 지금 양육받으러 왔지만 삶에서 연습되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신학교에서 또 많은 제자 훈련이나 어떠한 그 훈련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훈련받았고 알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유리가 태어나서 하는 그 모든 생활을 보면서 아 사람이 자란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정말 그냥 맨날 젖만 먹는데 그리고 기저귀 갈고 뭐하고 하는데 애가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하는 짓들이 점점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배냇짓만 하던 아이가 웃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그러더니 웃고 뭐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유리가 지금 이제 10살이 됐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 아기 낳는 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자매들이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도 이렇게 가족들의 많은 사랑과 섬김과 보살핌을 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거였어요. 대개 부모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잘 해주지 않았다. 아니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쥐어서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뭐 정말 치우친 부모들의 그런 미숙한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힘들고 그러한 상처들을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들 입장에서 본 거지. 부모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한 거요, 섬긴 거요. 그 부모들이 좋다고 하는 그 좋은 생각대로, 나름대로 자기들을 그렇게 키워온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수고해줬나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뭔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이 훈련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거를 죄로 토해내게 하고,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애 하나 자라면서 이러고 보고 참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 깨닫는다는 거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배우고 깨달아요.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하루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깨닫는 거는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아버지 쓰러지시고 엄마 쓰러지시고 그러고 나서 그 간병하며 또그 엄마 아버지의 여러 가지 그 병상의 증세들, 그러한 상태들, 그리고 죽음, 그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닫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요. 그전에도 하나님 모른 거 아니고, 그전에도 우리가 뭐 죽는다는 거 모른 거 아니고 병드는 거, 그리고 그런 거 모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배운 거는 역시 그렇지 않았을 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하고 한거 많은 거예요. 제가 엄마가 그 뇌경색으로, 뇌에 피가 안 올라가니까, 여기 혈관들이 다 막혀가지고 피가 안 올라가니까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이러고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게뭐 마음으로 게을러서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뭐 이렇게 귀신 들려서까지라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뇌에 피가 잘안 가서 그렇게 되는 것도, 지금 얼마 전에 엄마가 혈당이 20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때도 그런 그 말도 못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그 증세가 다시 오는 이런 걸 보면서도, 정말 산소가 잘안 올라가도, 피가 잘안 올라가도, 이 혈당 자체가 안 돼도 뇌가 그렇게 손상을 입는다. 그 뇌의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구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뭐 언어도 모든 게안 되는구나 하는 거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영적인 걸로 또 무슨 정신적인 걸로 정말 아는 척하고 잘못 오진을 했었을까,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정말 우리는 알지, 마땅히 알바 알지 못하는구나. 육체 안에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오죽 잘 아는 척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죽 우리가 뭔가 다 깨달은 것처럼 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항상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나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배우겠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나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나는 어떤 정말 석두라 할지라도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무지해도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능히 어떤 지혜자보다도 명철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안 돼. 나니까 안 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건이다. 제가 요번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사모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소망이 있고 기뻤는지 몰라요. 일본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뭐하고, 그런 거, 그거는 제게 그렇게 뭐 와닿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또 하나님을 몰랐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뭔가 그냥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 좋은 거예요. 꽃이 많이 피고, 뭐,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거 사진으로 보고, 아, 아름답고 좋다. 그런 것도 물론 좋고 아름다워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키우고,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뭐, 꽃이라도 뭐래도 시들거리던 게 살아나고, 응? 또그 새끼를 낳고, 뭐, 이런 거할때그 감동은 또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길 잃은 양이 그 찾아질 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 찾아질 때, 탕자가 돌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는 성령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 말씀대로 삶이요, 성령을 좇아 삶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바라는 그것만 보고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신령한 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고요. 우리가 같이 무엇을 기뻐하냐? 어떤 가족들이 뭐가 돈이 들어오고 뭔가 좋은 것을 찾았을 땐그 가족들, 같이 그 상관된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뭐야, 운동 경기에서 그 월드컵 할때 한국이 이겼을 때온 한국 사람이 다 기뻐했습니다. 뭔가 기쁨의 그 공동체라 그럴까? 거기에 그 같은 사람들, 같은 편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리고 정말 엎드림으로, 맑은 눈으로,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 볼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나를 보고 기뻐하고 그러한 나를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뭐를 기뻐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만난 목사님이 초신세 와서 너무나 자기가 많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정말 몇 명 놓고 사역하는 것이 이게 지금 올바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항상 그러한 그 번민이 있었고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더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했는데 조선생 메시지 들으면서 아 나는 이걸로 주님으로 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세워진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그 사모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지금이 참 행복한 순간이고 지금이 또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세우시고 살리시는 손길이 내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그냥 족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징계이고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습이 나에게 익혀진 그러한 생활에서 또 생각에서 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치우쳐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수정시키고 그거를 제해 주시고 그거를 고쳐 주십니다. 왜? 틀린 대로 있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점점 병을 깊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에게 등 돌리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조차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성실하게 정말 우리가 어느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셔서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주 방법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잘 하세요. 의사의 손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요새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그 의료의 그 신이라 그럴까 그 사람한테 가면은 어떤 암 수술 어떤 뇌종양 무슨 그 특별한 수술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 1인자들을 그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췌장암에 걸렸으면 췌장암 수술하는 제1인자를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면 마치 이 사람을 포기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 히로코 자매의 아버지가 악성 뇌종양인데 그 뇌종양의 그 1인자 선생님이 의사가 계신데 그 친척들이 이 엄마나 딸에게 그 사람한테 안 데리고 간다고 마치 그냥 이쪽이 살인자처럼 이쪽이 그냥 포기하고 죽이는 자처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거기를 가려면은 지금 얼만큼은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또 돈이 얼만큼 들지 모르고 그래서 또 낳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달 있으면 식물인간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도 그냥 퇴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일은 본인이 지금 모르세요, 그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지금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플 가족들이 마치 지금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꼭 마치 이 부인 때문에 죽는 것처럼, 어? 딸 때문에 죽는 것처럼의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살리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수정하실 수 있는 정말 신이세요. 사람이 신의 손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평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거듭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빠를 그 악성 뇌종양에서 어떻게 고칠지 그렇게 만약 고친다 그래도 또 죽고 그게 또 재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죄로 보내서 다시 또한번 구원이 필요한 그런 거 아닙니다. 단한번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 단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우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그런데 무지함으로 계속적으로 구습으로 살고 계속적으로 딴짓하면 세상 말을 쫓아가고 내 말을 가, 내 감정, 뭔가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성실하게 그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들, 치우침, 그리고 악한 거,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우리에게 당시에는 슬프다, 기쁨이 안 거,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프게도 느껴진다. 여긴 괴롭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살리기 위한 거요, 세우기 위한 거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살리우시는 성실하신 손길입니다. 쉬지 않는 손길이에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는 진멸하지 않았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볼때 병들었으면 병의 증상이 있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아, 왜 저러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요. 반응들이 와요. 또 어떤 때는 비판도 돼요. 정말 그만큼 예수 믿고 그만큼 리더로 세워지고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또 그러지? 그러고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래, 인간은 결국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자도 없고, 죄를 스스로 깨달을 자조차도 없는데 우리는 형제들의 눈에 티를 보니까 내가 저게 보지만 보이지만 분명히 티지요. 그러나 내 눈에 대들보를 내가 못 보고 내가 대들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내 대들보가 씻어질 방법이 없는데 내 죄가 씻어질 방법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나. 이번 일본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를 정결히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손을 대고도 싶고 어떻게든가 해줘야 될 것도 같고 그것이 사랑일 것도 같고 그것이 정말 꼭 해야만 되는 책임과 의무 같기도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많이 봐요. 이건 안 하는 게 게으른 거고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고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갈등을 많이 갖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하나님 잘하고 계시다. 빨리 빨리라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이 인자하심이 말씀대로 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실수 없이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거다 하시며 그 피값으로 사신 지체 하나하나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게 믿음이 필요하고 내게 확신이 필요한 거지 내가 걱정하고 참견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하면 하나님도 내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내 죄도 깨닫지 못하고 내 죄도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 주제에 남의 죄에 간섭하고 남의 죄를 놓고 죄가 있네 없네 이러네 저러네 하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떠난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밖에 질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선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우린 똑같은 인생길이 재봤자 그게 그건데 서로 물러뜯고 서로 키재기하고 서로 내가 잘났네 내가 더 거룩하네 내가 더 뭔가 섰네 됐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너를 정결히 지켜라. 우리의 정결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나 나의 생각이 남보다 조금 더 낫다든지 더 깨끗하다든지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내게 선함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고 내게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도 규례로도 계명으로도 율례로도 심판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근데 보면요 그 말씀은 아예 아주 정해진 원리 원칙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코걸이가 됐다가 귀걸이가 됐다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붙여서 여기다 저기다가 짜짓기 뜯어맞추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요. 말씀에 내가 재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내가 비춤 받는 것이고 말씀이 뭐든지 말씀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뿐이지. 정말 그 동정녀에게 말씀이 임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소서 하는 그 고백으로 성령이 그냥 말씀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잉태하사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말씀대로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이 잉태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난 거는 믿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왜못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리이다. 교만한 자라는 거는 그냥 나 옳고 나 잘났고 나를 버리지 못하는 모든 인생입니다. 인생은 겸손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교만이에요. 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 빳빳이 드는,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 나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가 그러지 못해 속상하고 그러지 못해서 슬프고 열등감 갖고 그렇게 병들어 버리는 거는 뭐야? 내가 남보다 나아지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하고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누구가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태어난 성정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정말 폐망의 선봉에 선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저울 줄 하고 온갖 거 아는 척다 하고 챙겨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다 하잖아요. 내 말이 말씀이지요. 내 말이 옳은 거고 내 말이 기준이고 내 말이 길이고 내 말이 거부당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비판당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내 말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나를 엎드려 드렸다. 그 사람들은 남의 흠을 잡지 아니하면은 내가 서지를 못해요. 이번에 일본에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한 그큰 스캔들을 일으킨 그러한 이제 얘기를 가기 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목사가 훨씬 되기 전에 지금 30여 년쭉 알아온 그런 목사님이에요. 아주 맑은 부부가 너무나 헌신적이고 예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이번에 일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게 실수도 할수 있고 스캔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목사님을 그 스캔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스캔들 자체를 믿어버리고 그 목사님에게는 이런 방구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따지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 기독교 신문사나 잡지나 또그 성도들이나 사람은 왜 그렇게 스캔들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돌 던지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노하고 그거 하는지를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무섭고, 교계가 너무 무섭고, 지금 구원을 외치고, 사람 하나 구원받기 원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그것으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분이 너무나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한 것은 아직도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안 그러시니까 하면서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세상보다도 더하다 얘기예요. 그런데 무고한 자가 나를 엎드렸다. 그럴 때 저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고하다는 거를 하나님 증거해 주소서. 없는 말로 욕을 먹는 것. 그럴 때 춤추며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 나게 하는 것이 뭐 사탄의 계계예요. 그럴 때에 뭐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주의 법도를 묵상한 것입니다. 자기가 변명하고 나는 아니다 뭐 한다 한들, 그럴수록 저기 한 거야. 남의 스캔들이니까 사실 그건 제3자가 알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뭐라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든 교회 앞에 자기 목사들 집 앞에 그 인터뷰하는 기자들이고 막 그 카메라 들이대고 맨날 진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자꾸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스캔들을 인정하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은 숨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숨기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고, 스캔들이 맞다고 해야 사실대로라고 이미 판정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죄명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시기해서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수치당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죄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신 모든 그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해요? 죽인 사람들이, 욕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소수니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해서 막 억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한 이 시편 기자, 우리도 억울함을 당할 때, 무고함으로 엎드림을 당할 때 뭐 해야 되나? 그거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이 알아주시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가가 지금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사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들어가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게 된다.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졌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 믿게 하시면 뭐예요? 그들이 증거하게 될 거라. 우리는 사실 형제들의 무고함에 대해서도 증거할 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무고했습니다를 우리가 증거할 입을 가졌다면 형제들의 무고함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박한 길을 갖고 남의 스캔들을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인도해 주실 거고요. 잘 골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가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지. 형제들의 가십거리를 우리가 세상에다가 더 소문내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사랑함으로 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나의 입조심해야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춤받아야 되고, 내가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가 이거 지금 반대로도 될수 있거든요. 남의 무고함에 내가 가서 남을 엎드려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율례에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케 세워주셔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라는 거는 말씀을 어겼을 때 느끼는 오는 그러한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거는 옷 벗김을 당했고 채찍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그랬지만 그의 영혼이 수치를 당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수치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말씀 앞에 설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수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벌거숭이 된내 속이, 내 마음과 생각이 그냥 하나도 합한 게 없을지라도, 죄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내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 그 칭의의 은총을 입으면서 내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그러한 거룩한 자로 설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입었다 하나 벗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내가 수치를 면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는 그런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누더기밖에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된, 말씀 앞에 벌거숭이 된 그런 우리가 완전하게 그 율례 앞에 내가 벌거숭이 되었을 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그냥 긍휼을, 자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정결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늘 받아 주십니다. 거절하시는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일이 없고 나를 의지하는 자, 나를 바라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입고 설수 있느냐? 내가 사람의 평판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있는 대로 회칠하고 있는 대로 변명하고 가식적으로 해도 정말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입고 정직한 영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됨이 오늘도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로 하나님 나타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형제들 안에 계심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나누게 하시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